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난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동시에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연중시로 치면 오늘이 연중제 34주일이 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대림의 시작인 대림제 1주일이 되죠. 대림을 시작으로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교회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는 교회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제직이고 또 하나는 예언직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왕직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임의로 빼온 게 아니고 어디를 근거로 하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역할들을 따온 거죠.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자리, 어떤 지도자로서의 세 가지 자리가 바로 사제직일 테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언자들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임금. 이 세 가지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서의 세 가지 역할이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수행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 왕직이라는 직무는 이 앞에 두 가지 직무, 사제와 예언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사제직과 예언직은 그 근본이 신앙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하느님에게 자리를 하고 있지만 왕직, 임금이라는 자리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이때 말하는 왕은 일반적인 왕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할 때 그 왕은 어떤 왕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보다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이날에, 이 마지막 주일에 왜 그리스도가 임금이심을 매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연결이 되고 또한 같은 대답을 지향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임금이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좋든지 간에 싫든지 간에 하느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임금이신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임금이신 하느님과의 만남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생을 살아가면서는 하느님을 왕으로 섬길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기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임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나의 마지막을, 나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오늘 복음처럼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이 왕이심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어떤 이야기 내용과 비슷하죠. 염소의 편에 있든, 그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던 염소의 편이든,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던 양의 편이든 결국 임금이신 예수님, 하느님을 만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기 전에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왕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 모습은 무엇쯤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을 왕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왕의 자리에 두고 살았던 모습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다른 예가 필요 없이 오늘 복음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지 이런 자선을, 뭐 그것도 좁은 의미에서의 자선이라는 것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살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성사를 열심히 받았다고 해서 온전히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성사를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야 성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에 반하는 이야기로 유명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전설 같은 세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가톨릭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체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양의 성인은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세례 성사를 죽음 직전까지 미루고 왕이라는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세례 성사는 고해 성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받죠. 그래서 평생의 죄사함을 세례성사라니 한 번밖에 못 받는 겁니다. 세례성사 받고 나면 아주 철저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이후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는 그런 꾀를 부리는 것이죠. 죽기 직전에 할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깨끗하게 딱 죽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이태리 북부에 파도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파도바는 이 유명한 베네치아라는 도시에서 한 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을 가이드로 막 써가지고 다니는 여행 프로 요즘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태리를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몰랐던 곳인데요. 아마 이 여행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로마 있을 때 미술사 책을 보다가 여기를 알게 되어서 일부러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입장료가 상당히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은 그 지역 교회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 집안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상당히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과 비견되는 곳으로 시스티나 성당이 르네상스 시기의 미켈란젤로라는 화가의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작은 예배당이라면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은 르네상스 초기의 유명한 화가 조토 디 본도네라는 화가의 마찬가지로 그 프레스코 벽화가 도배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성당을 짓게 된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당은 그곳에서 아주 부자였던 한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 지었습니다. 유태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지었는데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그 아버지가 악명이 너무 높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신의 집안을 구원하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지어서 아버지를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노력이나 이러한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의 시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 시대 때는 구원마저도 돈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마저도 사실 물질로 환원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구원이 죽음 다음에 있다라고 여기고 그 구원을 사려고 했다면 현대는 거기에 대해서 죽음 다음에 구원 같은 것은 없고 구원은 현세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 그래서 구원은 물질로 구원할 수 있다면서 의학적인 영생을 시도해서 이 생에서 가진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느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을 또 물질을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질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의 정점에 있는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평화, 자비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의 정점에 계신 왕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고백은 나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하나의 다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왕으로 섬기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라는 고민,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우리 각자 자신에게 되새겨볼 만한 물음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을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일로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임금이라는 그 표현은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살지 않았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또 위령성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는 좀 무의미하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이미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을 가볍게 바꾼다면 나는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느님을 온전하게 임금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따름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언제나 부족함 투성이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온전함으로 채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다짐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부족함을 내년 새해에는 또 채워보겠다는 그 용기 안에서 다시금 대림 제1주일로 시작되는 새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